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부름받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부지라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저희들이 엎드려 간구하옵는 것은 주께서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하옵니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움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내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새겨진 주의 진리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살아 역사함을 맛보는 은혜로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눈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찬란한 광채를 비추이지 못하게 막는 어리석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직접적인 간섭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며 귀로 들으며 입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국 방방 곳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모여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은혜로 풍족하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소원하옵고 심히 미련한 종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사 인간의 모습은 가려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뭐 우리 모두가 익히 들은 말씀이고 누구나 다 읽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것을 통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떠한 삶의 자세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지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뭐 어제 이제 갑자기 우리 목사님한테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가정사 일로 인해서 제가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꼭 전도사로 시작한 지 오늘이 만 40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목사가 된 지 꼭 40년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것인데 어제까지 사실 어제도 4시간을 설교를 했어요. 금요일 날도 3시간을 설교하고 목요일날도 설교하고 수요일날도 4시간 강의하고 화요일날도 4시간 강의하고 월요일날도 2시간 설교하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사실은 설교를 해본 것은 제가 40년 교회 사기하면서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깊은 우리 사랑하는 현상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이거 끝나면 오후에도 또 다른 교회에서 종교개혁 특강을 맡게 돼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이런 기회를 가지는 것은 목회자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영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광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참 우리 인생 사례가 뭐 오늘 목사님 기도하면서도 올해가 벌써 5월이 지나고 또 6월 달 첫 주를 맞이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화살같이 날아가는 그런 시간과의 싸움이 인생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싸움의 목적은 언제나 이기는 거잖아요. 싸워서 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다고 보아집니다. 게임이든 뭐 전쟁이든 어떤 다툼이든 간에 치밀한 전략과 전술이 동원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자세일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보아지. 물론 상대를 죽여야만이 내가 산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나라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와의 싸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통 죄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사단과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안 싸울 수 있어요. 피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 싸우는 거 굳이 뭐 할 필요 없이 또 북한과 싸우는 것도 안 싸우려고 어쨌든 할 수만 있으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겪는 이 영적인 싸움은 피해갈 수 없어요. 도망친다고 되어지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맞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대상이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도사리고 있죠. 죄성이 내 안에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사단의 공격. 그것도 그냥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가장해서 나타나니까 여기 한시도 사실은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이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피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대적하라고 하고 이기기를 다투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쟁취하며 살 수 있는가. 물론 그리스도 편에 붙어 있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뒤를 바짝 쫓아가면 뭐 이 세상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는 제자들도 시험에 걸려서 넘어졌듯이 사도 바울도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었듯이 우리 모두도 다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 싸움을 본문에서는 달리기로 규정하고 있고 또 이 달리기를 우리가 이기는 달리기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뭘 위해서 달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가?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것인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우리의 싸움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정말 힘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달리도록 싸우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말씀은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볼게. 24절에 답이 있다고 봐야지. 자,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뭐를 얻는 자가 있다고 합니까? 상을 얻는 자가 있다는. 상을 얻는 자가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잘못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어차피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뿐인데 뭐 아예 포기하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상 얻는 사람은 하나인데 뭐 내가 키 싸워봤자 상 못 얻을 건 뻔한, 1등 못할 건 뻔한데 뭐 싸울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상 얻는 사람이 한 사람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물론 동시에 똑같이 들어오면 금메달 뭐 공동 수상자가 생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금메달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이지만 신앙의 경주에서 주님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끝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을 이렇게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상을 받는데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너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달림으로 상을 받도록 잘 달려가라, 잘 싸우라. 사실 그런 격려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상을 받고자 뛰어야 된다 라고 하는, 뛰다 보면 상이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상은 성 본문에서 면류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 성도들이 받는 상은 뭘까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나님께서 그걸 마련해 놓고 이거 메달 받기 위해서 싸우라 그랬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면류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갔기를 다 마치고 그가 받을 기대할 것은 뭐였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서 뭘 기대한다고 그랬습니까? 의의 면류관을 기대한다. 그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께서 예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말 믿음을 지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의의 면류관이 있으니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뭘 준다고 그럽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우리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일 수도 있고 생명의 면류관일 수도 있고 뭐 그게 크게 다른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다. 황금으로 만든 면류관일지 다이아몬드로 만든 면류관일지 뭐 뭘로 만든 면류관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저는 이 면류관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유념해 보면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아닐 때 아브라함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소개냐면 나는 너의 방패요. 네가 받을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상 자체 최고의 상은 뭐냐? 다이아몬드로 만든 상도 아니고 금으로 만든 상도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었듯이 정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신앙의 경주를 끊임없이 달려가서 마지막 그 골인 지점에 도달을 하게 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보아집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받을 상은 그냥 여기 보면 썩어 없어질 면류관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 이 상을 받구나. 또 아니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소유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온전한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달려야 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생과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겪고 이 세상에서 쓰라린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의 여정을 겪는데 저 끝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는 마치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을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계시지 아니하시고 일어서서 그가 마지막 달려오는 길을 일어서서 환영해 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할 때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달려갈 길을 포기하고 한눈 팔고 헛된 짓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앞에 계신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신 주님이 계시니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의의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니 이 달리는 일을 여러분들이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면류관 상의 특징은 앞에서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사실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는 상, 국가에서 뭐 대통령 표창을 받든 또 군대에서 뭐 국방장관의 상을 받든 참모총장의 상을 받든 우리가 이 땅에서 학교에서 성적 최우수상을 받든 무슨 상을 받든지 이 세상에서 받는 상들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국가에서 뭐 받은 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상들 집안의 양 상품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끼리 이 받은 상패와 상품 상 이 배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아버님이 이때 땅에서 살면서 정말 귀한 일들을 많이 해서 이런 상을 받았는데 우리가 길이길이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 불구덩이에 던져 폐기하자. 쓰레기 버리자. 그것, 이게 자녀들이 결정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메달들, 상표에는 이건 정말 뭐 귀중한 것이잖아요. 기념될 만한. 그래서 국가로부터 받고 정부 단체, 자체 단체로부터 받게 되고 어느 소속된 단체에서 공로상을 받게 되고 하는 것이지만 그 모든 상들은 어떤 것이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말 것들이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받을 이 면류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사야 55장에 있는 것처럼 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에 집착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여기 사도 바울이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향방 없는 목적이 없고 뭐 방향도 없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아무 의식도 없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분명한 갈 곳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근데 그가 그 경주에서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달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바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고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을 여러분들 앞에 주께서 펼쳐놓으시고 뭐 하나님 당신 자신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에게는 그건 뭐 지금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돌아가셔야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일이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께는 그분이 기억력이 좀 쇠퇴하셔가지고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는 기억력이 좋았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내가 도무지 기억력이 없네. 그래가지고 다 일일이 수첩을 가지고 기록을 하셔야 될 만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는 처음과 끝이신 그야말로 하나님은 영원한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주신다.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다. 이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건 쇠하지도 않냐고 썩어지지도 않냐고 녹이 쓰는 것도 없고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그 상을 여러분들이 가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상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산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받는 상은 쇠해지는 거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죽고 나면 그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나와 함께 그 영원한 상이니까 썩지 아니하는 상이니까 그렇다면 내가 썩지 아니하는 상 만약에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이제 다이아몬드도 예를 들어서 오래 가는 거잖아요. 그 이 세상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래도 다이아몬드는 아마 계속 존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를 우리에게 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고 치는데 죽으면 그 다시 여러분 천국까지 갖고 가요. 땅에다 놓고 가야 돼요.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게 되어지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냐 이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다이아몬드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만 나한테 뭐 즐거움을 줄는지 몰라도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면류관은 영원한 것이 나는 영원한 그것은 그 영원한 것을 나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가? 내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 면류관이 나한테 영원한 것이듯이 나도 영원히 거하는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 그러니까 단순히 상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신다. 그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달려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무엇을 위해서 달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달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사실 위에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처럼 정말 힘써 달려가야 되는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어떻게 달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 다투다라고 하는 25절에 다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헬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겟셋만의 동산에서 이마에 땀이 피가 되어 떨어질 때까지 핏방울이도 떨어질 때까지 그 기도한 그야말로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바로 그 아고나 영어의 아고나이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같은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젊은 학생들 한번 물어봅시다. 달리기 할 때 그냥 세워라 내어라 이렇게 달리는 사람이 보기 좋습니까? 달리기 할 때 그냥 저기 카메라가 클로즈업 하다고 막 이게 얼굴에 근육이 그냥 푹푹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그러지, 야, 저 사람 정말 진짜 사력을 다해서 뛰는구나. 그렇게 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감동이 되잖아요. 세워라, 내어라, 뭐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달리는 사람한테 감동받습니까? 그렇게 막 근육이 막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뛰는 사람한테 감동을 받습니까? 후자가 감동을 더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달려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달리기 할 때는 1등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냥 사력을 다해서 뛰는 것이에요. 옆도 쳐다보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근데 그것을 아고나이즈라고 여기 영어에 좀 아고나이즈라는데 정말 이 다툰다라고 하는 이것이 죽을 각오로 뛰는 것이다. 그런 얘기.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 내가 이 죽을 각오로 내가 운동장에서 쓰러진다라고 하는 각오로 뛰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는 그냥 주일날 일주일 내내 그냥 살다가 주일날 교회 한 번만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그야말로 끝까지 달려가는 그 달려감이 사력을 다한 달려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뒤에 누가 따라오나 뒤돌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따라잡혀요. 그리고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사력을 다해서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그 푯대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야말로 손을 뻗어서 그 잡으려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마치 이 스케이트 선수들 보면은 보면 막 이 다리까지 그냥 쫙 내밀잖아요. 한 1등 조금이라도 0.1cm라도 먼저 가겠다고 그냥 다리 쫙 내미는 그런 거 우리가 텔레비에서 그 중계할 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그냥 손을 내밀면서 다리를 다 뻗어가면서 달려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어떻게 달려야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인 거예요. 첫 번째는 사력을 다해 달려야 된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여기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해야 된다고요?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헬라의 원래 그 뜻은 좀 금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선수들, 운동선수들이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면은 낮에는 열심히 훈련하고 밤에는 노래방에 가고 무슨 카지노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가면서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그냥 계속 훈련에 매진하고 해도 딸까 말까 한데 사실은. 근데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밤에는 나이트 클럽에도 가고 술집에 가서 이렇게 술도 마시고 도박장에 가서 도박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운동을 하면은 1등 할 수 있나요? 아닌 것이잖아요. 모든 일에 절제. 그래서 술 마시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도박장에 가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향락을 누리는 것도 절제하고 자기 육체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금해야만이 달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고 결과를 좋은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금욕적이고 이게 청빈하게 정말 우리 자신들을 흥분시키고 자극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쇠퇴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절제하는 금욕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올바로 달릴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 절제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절제는요 이런 것도 포함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벗어버릴 것을 끼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니 벗어버려야 될 것은 벗어버려라 그런 이야기예요. 끼고 있으면 운동선수가 달릴 때 두꺼운 옷을 입고 달립니까? 그냥 팬티 하나만 입고 달립니까? 그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운동 달리기 선수 하는 사람이 옷 다 입고 양복 입고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꼬마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수영 팬티 같은 거 운동 팬티 입고 달리잖아요. 몸이 가벼워야 잘 달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얽매기 쉬운 죄, 우리를 얽매, 우리 자꾸 너무 무거워 이렇게 달리는데 무겁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벗어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꾸 뒤돌아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옆에 쳐다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끊어버려야 된다. 그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그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 잘 할 수 없다. 근데 앞서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런 모든 왕매기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앞에 당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절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우리들에게 참 많이 있죠. 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으며 자고 싶은 것이 왜 없겠으며 먹고 싶은 것이 왜 없겠으며 근데 이거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보면 살을 10kg 이상 뺐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가운데 맨 마지막 아홉 번째가 절제인데 이 정말 절제의 은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절제를 못하면 교만이 하늘로 치솟아요. 목사님 기도 가운데 나만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정말 그저 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교만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절제가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경주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온전히 잘 달리기 위해서는 정말 촛대 폈대 되신 주님을 향해서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절제하는 우리를 자꾸 주저앉히게 만드는 우리를 자꾸 한눈팔게 만드는 우리를 자꾸 주님으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는 늘 주의하고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경주를 잘 하도록 우리 앞에 누구를 세워두셨느냐? 달리기, 이렇게 그 마라톤 하게 되면은, 원래 금메달 따는 선수니까 나라에서 대표를 이렇게 출전시키기 때문에 혼자, 예를 들어서 내가 대표 주자라고 하면 나 혼자만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앞에서 인도해주는 선두, 그, 리딩 레이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잘 달리도록 이끌어주고 나중에 이제 자기는 싹 빠지고 내가 1등 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동의가 안 됩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도록 우리 앞에 세우던 이 리딩 레이스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리딩 레이스가 누구냐? 누군 것 같아요? 목사님? 장로님? 저 양반들도 언젠가는 세상 떠날 텐데 우리에게 리딩 레이서가 될 수 없어요. 누가 우리에게 리딩 레이서인가?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누가 우리를 앞에서 리더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리더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실까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에 있는 말씀 보면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따로 잡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우리를 곁길로 가지 않도록 앞에서 리딩 레이스가 되어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걸 따라가야 되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아, 성령님 필요 없어요. 이제 내가 달릴게요. 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 앞에 계신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한눈 안 팔 수 있어요. 다른 데 빠져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이끌리심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자들, 이게 큰 문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적대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생각에 옳은 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 옳다고 말하는 거,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따라가고 있는 그런 대중적인 흐름,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 경주에 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림돌 있지 않도록 사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누구냐? 목사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분들이 걸어가면서 보여줬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우리가 그것을 귀히 여기면서 야, 우리들도 그 길을 간다라고 도움을 얻고 나아가는 것인데, 근데 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목사 설교 필요 없다. 그냥 앉아서 혼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 틀려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우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뭐냐? 첫째는 목사다. 그러니까 사도요, 복음,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저를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게 하려 합니다. 라고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해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 그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리딩 레이스를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여전히 지금도 사람을 불러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바로 그 일에 도움을 주는 자들이 바로 목사다, 또 교회 장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진리 가운데로 이끌지 않다면 그건 가짜 목사다. 저는 신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그렇게 교수들한테도 신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헬라어 가르치고 뭐 히브리어 가르치고 교회사 가르치고 뭐 실천신학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 거 좋은데 학생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헬라어 히브리라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 말이죠. 학생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부여잡게 만드는 그런 역사신학이 아니라면 다 그 소용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목사들이 해야 될 일들,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뭔가 성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항상 우리의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아, 나는 오늘 정말 예배 은혜롭게 참석하고 참 너무 좋았어. 성도의 교제가 너무 좋았어.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나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목사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붙드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예배도 헛된 것이다. 설교를 듣는 것도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표대 되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 여기 들어오는데 계속 뭐, 집에 그 이따가 저녁에 집에 점심 때 가서 밥 무엇을 해 먹을까 이런 거 걱정하고 있다든지 이따 오후에 만나서 사람들 만나서 어떤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예배에 집중을 못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도 읽었는데 안식일을 정말 거룩히 지킨다 할 때 모든 것을 다 금하고 세속적이고 뭐 쾌락을 일삼는 건 모든 것들을 다 금하고 이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 이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듯이 정말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그래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우리들이 받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람이 진짜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또 하나 더 이야기하십시다. 어떻게 달려야 되는가? 첫 번째는 사력을 다해서 달려야 된다. 정말 그냥 온 근육이 다 동원되어지는 그야말로 고민하여 죽을 지경까지 들을 정도로 그렇게 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모든 일에 뭐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모든 일에 이거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들 사업도 마찬가지고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근데 그 절제의 기준이 어디냐?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달리되 따라서 합시다. 법대로 달려야 된다. 이거는 본문에는 없지만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가십시다.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달리게 하는 사람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자, 2장 5절 같이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343쪽에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아멘. 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상을 받는 거예요. 멸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법대로 경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리기에서 많이 봤는데 어떤 나 벤슨 선수가 막 열심히 달려서 1등으로 들어왔는데 뭐 라인을 밟았다든지 뭐 이러면 그 나중에 심판관이 법을 어겼다, 선을 어겼다 이렇게 해서 금메달을 다시 박탈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경기를 해야만이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달려야 되는가? 법을 지키면서 달려야 된다.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앞에 리듬 레이스로 우리 앞에 서 계신가? 우리가 하려고 법을 이탈하지 않도록.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말씀이, 한번 따로 삽시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예.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이야기한 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 이게 저기 뭐 이렇게 테니스나 뭐 배구나 뭐 야구나 이게 다 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이, 공이 선 안으로 떨어지면 유효한 거고 선 바깥으로 떨어지면 그게 약 0.01mm만 떨어져서도 그 유효해요, 무효해요? 빨리 대답해요. 무효잖아요. 0.01mm만 떨어져도 그건 아니, 근데 그냥 선 안에 살짝 걸치기만 해도 사실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기록된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생각, 선배들의 조언, 뭐 친구들의 이야기 이런 것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왜 종교개혁이 필요한가? 오늘날 교회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다 기념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교회 개혁이 필요한가? 500년 전에 왜 루터가 개혁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자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교회가 왜 개혁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한 게 너무 많잖아요. 여기 여러분들도 온 것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좋은 교회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근데 어쨌든 교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개혁의 표준이 뭔가? 아, 뭐 한기총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아니면 뭐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이런 것이 중요한 게 나라가 법이 이렇게 말하더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이야기할 때 아, 뭐 누구 아이디어는 이렇고 누구 아이디어는 이렇고 이런 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가지고 말한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들 잘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이 뭔지.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다. 예.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한 규범이 아니라 유일한 규범이다. 어떻게 무엇을 믿을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것을 규정해주는 유일한 규범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일한 규범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The Bible is sole rule and the sole rule of faith and life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The Bible is a rule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The Bible is a rule of faith and life. 그러니까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 아니라 하나의 규범, 규칙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 룰들이 여러 개 있는데 성경은 그 룰 중에 하나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전통적으로 믿는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쳐주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가르쳐주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 훌륭한 선배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 다른 규칙이 없다. 규칙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규칙이 많으면 복잡할까요? 규칙이 하나면 단순하고 쉬울까요? 규칙이 하나면 쉽고 단순해요? 복잡해요? 규칙이 많은 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규칙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 경전도 있고 꼬란경도 있고 성경도 있고 뭐 아, 공자왈 맹자왈도 있고 이런 거 이런 게 여러 규칙 중에 아유 기독교는 그냥 성경이 하나 택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규칙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경계해야 될까? 아, 유교에서는 이렇게 말해.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해. 뭐 기독교는 너네들 이렇게 말해. 나는 이 길로 갈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기록된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1등으로 도착했어도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요. 성경에도 그런 신뢰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이 경기가 마치는 날, 경기가 끝날 쯤 돼서 그때 이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 우리가 여기까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예수님한테 말하냐면, 어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선지자 노릇 팍팍 잘하고 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귀신도 얼마나 많이 쫓아냈는지 몰라요. 이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큰 권능들도요, 이만큼 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신날까요? 슬프기 짝이 없을까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입에서. 예수님 저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예수님처럼 주님의 이름으로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대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얼마나 아니야 입이 찢어지게 막 그냥 신이 나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까처럼 그냥 눈물 질짜면서 너무 죄송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해보여.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막 신나서 말할 것 같아요. 그렇지? 신나서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와서 보고하는 녀석들한테 야, 너 정말 수고 많이 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달려오다니. 정말 인내하면서 사력을 다하면서 절제하면서 여기까지 온 정말 축한다. 내가 너에게 예비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했어요? 나 너 빨리 대답을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 너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나 너 몰라. 와, 이게 웬일이요? 지금 조금 전에 누구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누구의 이름으로 큰 능력도 막 행하고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아이, 벌써 잊어버렸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왜 당신은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아, 내가 부처 이름으로 했어요. 내가 뭐 모하메드 이름으로 했어요. 내가 뭐 남의 호롱교금 믿으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나 너 몰라. 근데 그 이유를 7장 2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를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따로 삽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경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말씀대로 하지 않고도 주의 이름으로 목사님으로 잘할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그냥 적은 능력이 아니라 큰 능력 그것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이 세상에서도요 법을 지키면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법을 안 지키면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법을 안 지키면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맨날 뭐 세금 조사하고 뭐 이게 그 세무조사하고 막 기업 막 대기업들 막 회장님들 막 불려가고 뭐 이렇게 조사받고 하는 게 많아요. 막 그냥 털면 뭐가 먼지가 나온다고. 아니 뭐 그렇게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막 살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뭐 우리나라에서 1등 기업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겼다? 그러면 쇠가랑 차고 감옥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으로 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도 큰 교회 세울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도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그런 좋은 그런 일들 많이 할 수 있다고 봐줘요.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주님께서 심판장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뭐 온갖 속사람까지 머리부터 발까지 다 그냥 낱낱이 살펴보신 그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야, 나 너 모른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주님에게로 인도하시는데 법을 어기는 게 진리이신 주님을 보는 게 아니고 일리 있는 소리로 재리의 유혹으로 빠져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지금은 돈이 최고잖아요 세상은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일리 있는 소리에 다 귀를 끄덕끄덕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요 진리가 아닌 근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둔갑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옳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게 돼야 되는데 옳게 분별을 못하는 그냥 재리의 유혹에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이 오게 되어지고 뭐 이러면 그냥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서 진리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진리를 바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법대로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이 전혀 상관하지 않아 너는 내 나라 밖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것도, 주님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고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혼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가요? 자녀를 몇 명 낳을 건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닌가요? 제발 우리 현상교회 젊은이들 일찍 시집가고 일찍 장가가세요. 애들 많이 낳고 말이죠.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방식대로 늦게 장가가고 늦게 시집가고 애들도 한두 명 낳고 뭐 아니면 안 낳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 똑같아. 거기에 그냥 살짝 예수님을 얹혀놓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사고 방식은 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된다.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가르침.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난 그 말씀 안에, 기록된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들 그 말씀 안에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마치 금붕어가 물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듯이. 근데 물 밖으로 나오는 자유도 있지만 그 자유를 선택하는 순간 금붕어는 어떻게 돼요? 어항 속에 나올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 어항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하는 순간 금붕어는 어떻게 될까? 빨리 죽어요, 살아요? 안경 쓴 너, 자꾸 다른 사람, 내가 너 가르치는 건데. 죽어요, 살아요? 죽죠. 죽어요. 금방 나온다고 금방 깨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호흡이 하기는 하지만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말씀 밖으로 나올 때 금방 안 죽네. 뭐 말씀대로 산다고 뭐 그렇게 해봤자 손해만 보지. 뭐 하나님이 잠잠히 계신 모양이야. 하나님이 나 그냥 눈 감아주고 계신 모양. 그래서 그냥 자꾸 갓길로 가다가 보면 사망의 골짜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장 징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난 너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원래 죄 짓는 사람이요. 처음부터 이건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거 몰라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시는 안 해야 되지 라고 했지만 한번 범죄하기 시작하면 계속 거기에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볼장 볼 때까지 가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그 유혹이 얼마나 끈질인 건지 보여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이 있다고 하는 게 너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것도 또 주중에 한번 삐딱하게 나가지 못하도록 수요예배도 있고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권면해 주셔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유혹받고 물 밖은 너무 좀 좋을 것 같아. 금붕어 물 속에서 산다. 왜 나는 맨날 이곳에 갇혀만 있어야 될까? 하고 그러다 물 밖에 나가고 싶은데 하고 그 유혹받아서 물 밖으로 나갔다가는 그날로 그냥 지옥행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달려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달려야 되는가? 첫 번째는 사력을 다해서 달려야 된다. 둘째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셋째는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따라서 합시다. 함께 달려야 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가 이게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도 보면 선수가 다쳤어요. 다쳤을 때 다 자기가 1등 하고 싶은 사람은 저 사람 다쳐서 죽든 말든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 목적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선수가 쓰러지면 달리는 거 중단하고 그 쓰러진 사람 부축해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메달은 못 받아도 그 사람이 정말 관중들로부터 크게 격려받고 오히려 메달 딴 사람보다도 그런 사람이 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함께 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나 혼자 독주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현상교회 혼자 독주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는 현상교회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항상 단수로 말하지 않고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나 혼자를 가르쳐서 교회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의 모임을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잘 훈련시켜서 정말 천성을 향해서 다 함께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되지. 너는 지옥가 나 혼자만 천국 갈게.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는 지금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생각했으면 한국에 기독교도 안 들어와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불행하게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법당에 가서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에서도 말도 못하는 그런 부처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남아비탑을 뭐 간섭 이런 짓 하고 있을 거라고 아직도.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궁휼히 여기셔서 자기들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도 함께 달려가자고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사들로 세상에 나 보냈고 그래서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녀가 되어서 저 하늘나라를 소망해 지금 믿음의 길을 달려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혼자 달리지 마시고 함께 더불어 가야 된다.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함께 달리도록 서로 권면해. 그래서 이 말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함께 달려야 된다는 말이? 예? 함께 달려야 된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가요. 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3절. 자, 이제 요 말씀만 보고 이제 말씀을 맺을게. 자,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일은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 서로 돌아보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달린다고 하는데 정말 힘이 딸려서 막 지쳐가지고 막 쓰러질 것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저런 유혹 받아서 막 이리저리 얻어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마치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함으로 함께 달리도록.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2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모이기를 폐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야.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낮예배만 오는 사람들, 저녁예배 안 오는 사람은 뭐 바쁜 일이 있으니까 안 온가 본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서 저녁예배도 오고 우리 같이 모여서 구역예배도 하고 기도회도 같이 하고 서로 권하여서 믿음의 품 안에 이렇게 자꾸 들어오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쟤는 뭐 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방치해 두면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사자가요, 여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네, 다시 안경 쓴 친구. 자, 사자가 그 먹이를 잡을 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루어 같은 이게 아니면 들소나 막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막 떼들어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숨어가지고 먹이를 잡으려고 할 때, 그 막 무리들 모여 있는 애들을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잡아먹습니까? 무리에서 살짝 떨어지는 애를 공격할까요? 동물의 왕국에서 보니까 무리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새끼든 그게 어미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어떤 존재를 우리에게 유혹하냐, 미혹한 넘어뜨리려 하느냐, 이 공동체 무리에서 소외된 자, 떨어져 있는 자, 그것이 뭐 살짝 떨어져 있든지 간에 공격의 대상이 그러다. 근데 이 우리 안에 함께 모여 있으면 삼겹살이 말이지 삼겹줄이 힘이 세듯이 말이죠. 누구도 끊을 수 없듯이 그렇게 함께 모여 있으면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강한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그냥 날라리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면서 정말 같이 기도하며 말씀으로 권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우리 현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신앙 여정을 달리기로 표현을 하면서 정말 잘 달리는, 근데 반드시 이기도록 달려야 된다. 근데 이기기를, 이 다투는, 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분명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상은 의의 멸관이고 생명의 멸관이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상은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급이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경주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이 멸류관을 주님이 예비해 주시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힘껏 달려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달려야 되는가?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서 정말 온 지적이고 뭐 의지적이고 또 감성적이고 이런 지정의를 다 동원하고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지력과 우리의 모든 재력을 다 동원하고 그 있는 거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 적당히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또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된다. 뭐 다 모든 것을 가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여러분의 권리대로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되지 않냐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걸 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정말 믿음의 경주를 심혈을 기울여서 달려야 된다. 근데 그 경주를 할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앞서서 이끌어주시는 분이 있다.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신 성령님이 계시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힘껏 달려가야 된다. 그것이 이 법대로 경계하는 것이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는 것이다. 근데 나 혼자 달리지 말고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현상교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영원한 표대이신 주님 앞에 도달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날이 오기까지 서로 격려하여 정말 힘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림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상을 우리가 모두 함께 받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한 종이 귀한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세상은 광야와 같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조금만 한눈 팔아도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나이. 그러나 우리끼리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또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길 그냥 적당하게 달려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주님 우리 앞에 분명한 상이 있사오니 우리를 불러준 그 부름의 상을 좇아 부지런히 달려가게 하시되 모든 일에 절제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참으로 나 참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대로 잘 순종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손을 잡고 참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귀한 백성들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미혹받지 않게 해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도 없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아멘하며 순종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